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아에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웃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이다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유혹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의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을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이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유혹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일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되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왕에게 들리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문득에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이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3장은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 일어났던 일과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앞에 일어났던 일이란 다윗이 암몬의 수도 라빠 성읍을 점령했던 12장 끝부분의 내용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11장과 12장에 나오는 다윗과 관련된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앞장에 기록된 다윗의 범죄가 13장에서 발생한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장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에게 행한 파렴치한 범죄와 그로 인한 다말의 동복 오빠 압살롬이 행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아들들과 딸이 등장하기에 다윗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과 더불어 그 아들을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사울의 딸 미갈입니다. 미갈은 다윗으로부터 자식을 얻지 못했기에 아들들을 소개하는 구절에 미갈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입니다. 둘째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의 소생 길라압입니다. 둘째 아들인 길라압은 일찍 별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술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소생인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이후 여섯째 아들까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섯 명의 아들들은 다윗의 아들 전부가 아니며 다윗이 헤브론 시대에 낳았던 아들들입니다. 다윗이 헤브론 시대 이후 예루살렘 시대의 처첩들을 통해 더 많은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훗날에 다윗의 왕위 계승자였던 솔로몬은 예루살렘 시대에 낳은 아들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아들로 언급된 이름이 총 19명이 나옵니다. 이 19명이 다윗의 아들들의 전부가 아니며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들들이 더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아들들 중에 이름이 언급된 자는 맏아들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 암논과 셋째 아들인 그스루왕 달미의 딸 마가의 소생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딸은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입니다. 다윗은 다말 외에도 사무엘하 5장 13절 기록에 있듯이 딸들이 더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딸들 중에 유일하게 다말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 첫 번째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1절을 보면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원의 뜻을 살펴보면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 성적 욕망을 뜻합니다. 다말에 대한 암논의 사랑은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성적 욕망에 기인했음을 나중에 다말을 강간했던 점과 범행 이후 다말을 내쫓았던 행동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암논의 비정상적이고도 파렴치한 행동은 다말을 강간했다는 차원에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했을 리가 없는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로서 자신이 차기 왕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 빗나간 사람은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게도 간교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십상입니다. 3절을 보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답은 다윗 왕의 사촌입니다. 다윗 왕의 세 번째 형 시므아의 아들로서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심히 간교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답은 다윗 왕의 맏아들인 암논이 왕이 계승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암논과 친하게 지낼 정도로 간교한 자였습니다. 만약에 요나답이 간교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에 대한 연정이 있을 때 암논에게 그러한 마음은 율법의 어긋남을 강하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암논에게는 여인 다말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레위기 18장 9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덮지 말고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74쪽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레위기 18장 9절입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암논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한 것에 따른 교만함에 기인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과 발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두 번째를 살펴본 후 그 근본적인 원인과 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이 발단이 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이후 만 2년이 지난 후 벌어진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바알 하솔은 예루살렘 북쪽 약 24km 떨어진 곳으로 해발 1016m에 위치한 지역으로 양을 키우는데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압살롬은 다른 왕자들처럼 자신의 양떼를 바알 하솔에서 키웠습니다. 목축업에서 양털 깎기는 농업의 추수와 같이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입니다. 보통 여름이 지난 후 양털 깎기 행사가 있는데 이날은 잔치날처럼 즐거운 날이기에 가족들과 친지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암논에 대하여 복수의 날을 생각하며 2년을 보냈습니다. 2년의 세월이면 암논이 자신의 악행을 잊어버렸을 것이라 판단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생각한 복수의 날은 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평화의 날로 생각하는 양털을 깎는 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양털 깎기 행사에 온 가족을 초대할 수 있는 적합한 날로 여기고 부왕 다윗왕과 형제들을 초대했습니다. 다윗왕은 신하들을 대동하여 많은 인원이 가게 되면 아들 압살롬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재차 압살롬이 간청했지만 다윗왕은 가지 않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포기하지 않고 왕이 행차하지 않으시면 맏아들인 암논이라도 참석해 주길 원했습니다. 다윗왕이 이것도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압살롬의 재차 간청에 다윗왕은 암논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에는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은 이미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종들을 시켜 살인 교사했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계획된 살인 음모에 의해 양털 깎는 날에 피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이유는 다윗왕의 사촌 요나답이 했던 말로 알 수 있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압살롬은 누이 다말을 강간했던 자기의 형이자 부왕 다윗 왕의 맏아들 암논을 2년 동안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가 살인 교사하여 죽이고 외갓집으로 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두 개의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식 많은 가족에게 흔히 있는 일이라고 넘길 수 있는 사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3장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 사건들이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 부부에게 지은 죄목은 다윗의 아들들이 범한 죄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윗은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왕의 권력으로 밧세바와의 동침은 어찌 보면 강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제목은 살인 교사죄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요압 장군을 시켜 살인 교사했습니다. 요압 장군이 직접 우리아를 살해한 것은 아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전투에 우리아를 투입함으로써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범했던 간간과 살인 교사를 그의 아들들이 똑같이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역시 자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더 신기하고 두렵기까지 한 것은 다윗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가족들의 범죄를 통해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기까지 비참함을 겪어서야 했고 통곡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생각해 볼 질문들입니다. 첫째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사함을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윗의 죄사함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입니다. 둘째는 다윗 가문에 닥친 우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입니다. 여기서 우환이란 가족 내 강간사건, 가족 살인사건 외에 13장 이후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과 다윗의 피난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 등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고찰 이전에 우선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의 사건에 다윗의 행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13장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행동은 적절했는가입니다.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감정 표출이 다섯 번 나옵니다. 첫째는 맏아들 암논의 악행 소식을 들은 후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둘째는 암논의 악행 2년 후 셋째 아들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문을 들은 후입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셋째는 조금 시간이 흐른 후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죽였다는 소문과는 달리 암논만 죽였다는 소식을 들은 후입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넷째는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 교사하고 그의 어머니의 고향 즉 외갓집으로 도주한 후입니다.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은 암논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슬픔이 암논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다섯째 감정을 고려해보면 내릴 수 있는 추론입니다. 다섯째는 압살롬이 외갓집으로 도주하고 3년의 세월이 흐른 후입니다. 3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상 다섯 번의 감정 표출입니다. 첫째는 맏아들 암논의 악행 소식을 들은 후 다윗 왕이 심히 노했다고 했습니다. 21절 노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하라는 빨갛게 되다, 불타오르다, 경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를 보면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다베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듣고 진노하셨습니다. 첫 번째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백성들을 진멸하려 하셨고 두 번째 다베라 원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불을 내려 백성들의 진영 끝을 불살랐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하라는 큰 분노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다 부사 심의가 앞에 붙어 있으니 다윗은 매우 큰 분노를 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암논이 저지른 악행은 분명히 다윗 왕이 아니더라도 가족들의 분노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 악행은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다면 언약 백성에서 축출되어야 하는 중죄입니다. 조금 전에 레위기 18장 9절에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는 율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율법을 어겼을 때의 형벌이 레위기 18장 끝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같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암논에게 다말 사건 직후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자신이 바세바에게 저질렀던 죄가 생각났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 범죄가 머리에 떠오르니 암논에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째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범죄한 아들을 이스라엘에서 축출시킬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식을 법대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하 13장에서 표출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감정 표출 넷째와 다섯째는 37절 아들로 말미암아 날마다 슬퍼한 것, 39절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한 것입니다. 형제를 죽인 자는 율법에 의하자면 마땅히 사형을 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식이니 사형시킬 수 없고 오히려 슬퍼하고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3자는 절대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압살롬을 향하여 죽일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홀의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일 놈, 홀의 자식이라고 말할지라도 내 자식은 살인자일지라도 내 자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문제는 자식들이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히 노하고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할 정도의 슬픔과 통곡이 있었더라도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제3자가 보는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감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를 보았을 때에도 같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왕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자식들 간 강간과 살인사건은 그 범죄한 자식들이 부모 얼굴에 무슨 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체면과 왕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범죄를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4절 상반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꼴 좋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암논과 압살롬, 다윗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목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죄를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교회가 욕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난 다윗의 자식들에 대한 행동과 감정을 이해할 수 없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 것은 다윗의 회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가 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던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사함을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윗의 죄사함은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다윗의 죄사함을 쉽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의 관점으로는 다윗의 죄사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죄사함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신앙 여부를 떠나 다윗의 죄가 하나님과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하시면 누가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죄사함을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바세바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우리아와 그의 다른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미 죽어서 그 땅에서 사라진 우리아에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 찾아가서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아는 그 땅에서는 영영이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비판하는 자들은 이것을 알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정말 조심히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말을 할 때에도 가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니 괜찮다라는 식의 말도 쉽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가해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학기 구역 성경 공부에서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했던 것처럼 어느 누가 자신이 자신의 죄를 자신에게 사하고 당당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불경스럽고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월호 사고의 주범들 중에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또한 각종 범죄자들이 개종하여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지었던 죄를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가 지은 죄가 어떤 사람에 대한 범죄였다면 피해자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치유받은 중풍병자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치유받은 중풍병자나 치유받은 중풍병자처럼 죄를 짓고 사함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를 뉘우치고 빚진 자로서 피해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자숙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죄의 사함을 받은 이를 내세워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그럴듯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범죄의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도리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자의 당당함은 죄에 얽매이지 않고 위로부터 주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뻔뻔함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에 대한 몰 이해입니다. 그러한 행동은 과거 유병헌과 같은 사이비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은 죄의 속박에 여전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로서 속죄하는 심정과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무엘하 13장에 그의 아들들이 저지른 죄가 자신의 지은 죄와 유사함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을 베푸신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16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다윗의 사함을 받기 직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던 징벌적 차원의 말씀들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 왕이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도 10절에 선언했던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실현되었습니다. 압살롬의 살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한 수만 명의 죽음, 솔로몬 왕에 의한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죽음, 그리고 좀 더 넓게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 이후에 왕국의 분열과 두 나라 간 전쟁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 내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되 백주에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빼앗겨 사람들로 내 아내와 동침하겠다는 말씀이 16장 말미에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왕이 죄의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사함과는 다른 차원의 죄의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기만 하면 평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날 그릇된 신앙관을 가진 교인들은 죄의 사함을 받으면 범죄하기 이전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죄의 사함을 선포하면서도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일주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었습니다. 이런데도 함부로 범죄하고 용서받으면 다 괜찮은 것이겠습니까? 물론 죄인들을 부르시러 오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교회에 뻔뻔히 나와 온전한 회개와 자숙의 기간을 갖지 않고 암론처럼 다마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처럼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의 악의적 행태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빚진 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 짓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죄 짓고 용서받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똑같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성을 가지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말입니다. 날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싸구려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그저 쉽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해 주셨는데 속죄받은 자가 함부로 죄를 짓는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윗 가문에 닥친 우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해 주셨음에도 다윗이 회개하기 이전에 벌 주시기로 결정하신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고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도 낳은 아이를 죽도록 하셨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실현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범죄자를 처리하시므로 이 땅에서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물론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사무엘하 13장에 발생한 사건은 다윗의 사암받은 이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죽은 우리아의 영혼이 하늘에서라도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아의 유족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나마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과거의 결과가 현재이고 미래의 토대가 현재라면 현재 나는 과거의 어떤 신앙의 결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나와 나의 자식들에게 좋은 결과가 되려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교훈삼아 최소한 미래에 나의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처럼 왕으로 살다가 범죄하여 사무엘하 13장의 결과를 자식과 후손들에게 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다윗 왕의 범죄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긴 자는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아무리 용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인생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땅에 눕고 하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가오는 주일 15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난 3월 27일 부활주일 이후 7주가 지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오늘날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계시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매일매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며 범죄하지 않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다윗 왕처럼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면 벌써 많은 가정들이 풍비박산되지 않았겠습니까? 사암을 받고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 겪어야 할 우환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다윗 왕에게 했던 것처럼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던 죄를 사해 주시면서 다윗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하셨다면 나와 나의 가정이 현재처럼 존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범죄했던 나를 사해 주시면서 어떻게 공의를 이루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죽게 하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로 낳은 아이가 죽었는데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어 마땅하지만 다윗을 대신하여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아이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죽음은 무고한 자로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죽음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속죄의 죽으심으로 나와 나의 가정이 존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의 속죄로 인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범죄한 후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짧지 않으신 여호와의 손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감사한다면 사무엘하 13장의 결과도 잊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처럼 범죄한다면 그것은 암논과 압살롬과 같은 폐륜 자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무엘하 13장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무엘하 13장에 나타나는 역사 막장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가정 내 이런 막장 드라마는 오늘날 역시 막장 드라마가 아닌 현실 막장 가정사로 접하곤 합니다. 가족 내 살인뿐만 아니라 가족 간 다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가정사가 사라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가정은 서로 작은 일을 돌봐주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작은 일을 돌봐주는 가정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가 할 일은 부모와 자식, 형제 속에 임해 계시는 주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으로 부모, 자식, 형제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범죄하지 않아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함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복을 원수가 기뻐하는 일로 만들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는 공의를 저버리지 않음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가정의 평화와 기쁨을 나의 범죄로 슬픔과 괴로움으로 변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